안녕하세요. 동포마당의 김순득입니다. 오늘은요, 한국에 오셔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면서의 감수를 글로 적어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한국에 온 지도 벌써 2년 반이 되었다. 한국에 첫 발을 들여놓으면서 제일 먼저 접한 것이 한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이었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거의 매일 지하철을 이용했다. 중국에서 자란 우리는 지하철이 어떤 것인지 참 생소하였다. 표현하자면 기차와 같은 것이 땅속으로 다니며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도착시켜주는 것이다. 한국의 지하철은 표 파는 사람 외에는 복무원이 없다. 사람들은 자동기계에 지하철 표나 카드를 넣어 티켓팅을 하고 들어간다. 완전히 무인 시스템이다. 만약 중국이라면? 하고 생각하니 아마 많은 사람들이 표를 찍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탈 것이라는 생각이다. 들은 바에 의하면 몇 해 전 연길에서 공공버스에 한국처럼 자동 입금기를 설치하여 토큰을 사용했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계산을 해보면 가짜 동전이 그렇게도 많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지하철을 들어서면 간단히 쇼핑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휴식 공간도 있어 잔잔하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곳도 있는데 때로는 이곳이 레스토랑이 아닌가 착각되는 구역도 있다. 지하철은 4~5분 간격으로 와 별 기다림 없이 목적지에 시간을 지키며 도착할 수 있다. 지하철 시설만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수준이 매우 높다. 줄을 서서 조용히 기다린 다음 지하철 안에 사람이 내린 다음 질서있이 탄다. 출퇴근 시간이면 지하철 안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달디딜 틈조차 여의치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떠들썩하지 않으며 어떤 때는 그야말로 쥐죽은 듯 조용하여 나는 정말로 감탄했다. 간혹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입을 막고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저 조용조용히 말한다. 장마당처럼 북적대는 중국의 대합실과는 정말 대조적이다. 중국에서는 차에 오를 때 저마다 먼저 오르려고 밀치고 당겨 힘 좋은 젊은이는 먼저 차에 올라타 자리를 차지하고 힘없는 노인은 한켠에 떠밀려 있다 나중에 차에 올라 자리가 없어 서서 있어도 어느 누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한국 지하철에는 노약자석이 따로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자리는 비워두고 젊은 사람은 앉지 않는다. 노약자석이 아니라도 노인이 자기 앞에 서면 예의를 갖추며 양보한다. 정말이지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번은 출근이 늦어 막 뛰어서 헐레벌떡 막 떠나려는 지하철을 타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었다.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남자가 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것이다. 나는 고마워서 아니 괜찮아요. 앉으세요. 하고 사양하였더니 한사코 앉으란다. 아마 다음 역에 내리려나 보다 하고 앉았더니 한참을 지나서야 아내와 함께 내리는 것이었다. 언젠가는 17살 된 사내아이가 자기 앞에서 꽤 떨어진 곳에 할아버지가 서 계신 것을 보고 자신의 자리를 가리키며 할아버지를 앉으시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사내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다음 역에서 내리니 그냥 내가 앉으라고 하신다. 지하철에서 나는 한국 사회의 공공질서와 높은 도덕 수준을 수시로 목격한다. 북적이는 차 안에서 젊은이들이 조용히 서서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는 모습도 정말 대견스럽다. 자본주의 국가는 어지럽고 질서도 없는 지옥이고 오로지 공산주의만이 지상의 천국이라고 교육받고 자란 나로서는 중국의 무질서와 공산당원 관리들의 민중들에 대한 횡포에 슬픔을 느낀다. 이상은 지하철에서 받은 나의 감수입니다. 네, 지하철을 타시면서 받은 감수가 아주 많으시네요. 우리가 중국과 경제교류가 활발히 되면서 그저 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사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지요. 50여 년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로 지내왔으니 그 폐해가 심각하리라 생각됩니다. 글 감사하고요. 잠시 후 이동영 변호사의 법률 상담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대략적인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 시간에 취업을 하실 때에는 근로계약을 잘 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모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근로기준법의 총칙 부분과 근로계약 부분 중에서 특히 알아두셔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동포들께서 꼭 알아야 할 점을 중심으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선 총칙 부분에는 차별금지, 강제노동금지, 폭행금지, 중간착취금지 같은 일반적인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요.
네,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히 더 관심이 가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차별금지라는 것은 남녀 간의 차별금지, 국적, 신앙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말하는데요. 특히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 착취금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누구도 어떤 형태로도 중간에서 임금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를 하나 들면 취업 알선업자라 하더라도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중간이득을 취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노동 금지나 폭행 금지는 당연한 것이라서 더 설명할 것은 없고요. 위반을 하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네. 사실 자유국가라면 당연한 규정들이죠. 특히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동포분들께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근로계약 부분에는 또 어떤 규정들이 있나요?
예, 근로계약 부분에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무효라는 규정이 있고요.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지 못한다는 규정, 돈을 미리 빌려주고 이것을 임금과 상쇄하기로 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 강제저축 금지 규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 퇴직금에 대한 규정 등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우선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부당하게 장기간의 근로를 강요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즉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입장에서만 이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원하면 당연히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 만약에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장래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미리 정해놓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허용을 하면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너무나 부담을 느끼게 되겠고요. 근로자가 사소한 실수만 해도 배상을 해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돈을 미리 빌려주고 이를 임금과 상세하기로 하는 계약은 할 수 없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 돈을 갚는 방법으로 임금에서 공제를 해 나가기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허용을 하면 빌려준 돈을 미끼로 근로자를 노예 상태로 부릴 염려가 있고 또 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해 주려는 것입니다.
또 강제 저축금지라는 말도 좀 생소한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강제 저축금지라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자가 관리를 하거나 저축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임금은 명백히 근로자 소유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근로자의 절대적인 자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강제로 저축시키거나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이름으로 저축을 관리해 주는 것은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도 그 돈의 처분권은 완전히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말 그대로 관리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근로기준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오늘 말씀하신 규정들을 사용자가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위반한 내용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것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근로자가 고용주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포분들께서 이러한 규정들을 잘 알아두셔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해고에 대한 규정, 퇴직금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미처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